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참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과 갖는 그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더 풍성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번 주중에 좀 이제 감기가 좀 걸려갖고 이래저래 좀 몸이 좀 피곤해서 많이 좋아져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그런 적용. 그래서 이 교리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이 있고 또 영적인 적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세 번째 그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기 위한 세 번째 가이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경륜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은 이제 계속 지난번에 나눠준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경륜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주에나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륜하면 이제 이 뭔가 이렇게 경영한다, 운영한다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이제 보통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륜하면 이게 뭐 자전거 경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오늘 저쪽에서 이제 뭐 하나 보네요. 누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잠깐 놓고 가셨는데, 음악이,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경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나누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본 경륜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이 경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학자들 특히 아주 그 우리가 좀 훌륭하시다는 그 성경학자들의 그 정의해 놓은 경륜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 경륜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공부해 보고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풀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해석해 놓으신 것인데 스코필드라는 분은 이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특정한 계시에 인간이 복종하는지 테스트 받는 한동안의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떠한 그 특정한 계시에 있어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잘 따라오는지 이것을 테스트 받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그 시험이나 어떤 그러한 그 과정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느냐, 그러한 테스트 받는, 시험 받는 그런 기간이다, 그러한 이제 시기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럽 이제 이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글을 썼고 또 우리에게 이제 많은 책들을 쓴 그 러크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분이면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이 이제 그 많은 주석서를 쓰신 분이시죠. 이 피터 러크만 박사가 말씀하시는 경륜이라는 그 뜻은 또 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 경륜에 대한 그 단어라는 게 원래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 원래 언어에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그것은 결코 시기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시간이나 시기나 어떤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경륜이라는 그 뜻을 해석할 때 어떤 시기나 어떤 기간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제 이 단어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오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 경륜에 대한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뜻은 원래 의미가 뭐냐? 바로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혹은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란 뜻이다. 이것이 이제 원래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의 원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뭐냐면 이코노미, 경제라는 그 단어가 유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목사님 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방.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 어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그 뭐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처럼 국가가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단어는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이 단어는 1700년 이래로 계속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혹은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이것이 약 1700년 동안 단순히 그냥 어떤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특히 이제 이 러크만 박사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경륜에 대한 본인이 이 하나님의 경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운영하시는 그런 방식,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볼 때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 이제 이 러크만 박사님 추천하는 게 그 라킨이라는 분이 쓴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진리의 말씀 올바른 나누어가 아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 이제 책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저자 이제 린튼 스미스 저자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제 이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 시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운영 방식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경륜을 이 성경 전체 7권 이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눌 때 대개의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통 한 일곱 가지 정도로 경륜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의 경륜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린튼 스미스라는 분은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이 그 열 가지의 경륜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좀 경륜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운영하시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경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굉장히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따른 이 경륜에 따른 인도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39권은 구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27권은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이제 경륜이라고 보면 될 수 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르시고 신약을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다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경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크게 성경을 나눈다. 이건 이제 경륜을 왜 우리가 이런 경륜을 따지느냐면 하나님이 각 시대를 인도하시는 운영하시는 방식이 이제 다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다 더 잘 이해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을 짬뽕을 해갖고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잖아요. 예, 분명히 나눠지니까.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방식이 또 하나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의 세대와 또 예수님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고 대하시는 것도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성경에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더라.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그 일곱 가지 경륜이냐 열 가지 경륜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아이 뭐 이렇게 따져 구약하고 신약만 따지면 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신약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그 이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코필드 박사님은 이제 일곱 가지의 경륜으로 나눴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참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주로 일곱 가지 경륜으로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꼭 절대적으로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걸 이제 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막 극단적으로 나눠서 꼭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 경륜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나누는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경륜 첫 번째가, 무죄의 경륜입니다. 예,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나누고 있는 이 경륜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앞에 부분부터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쪼개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처음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는, 어떻게 그 창세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뭐 그 외 다수의 어떤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주인은 이제 창세기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 찍는다고 치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이제 감독은 하나님이시지만 거기 창세기의 예를 들면 1장에서 3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아담하고 이브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인데 아,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하늘, 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주인공은 아담과 이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 볼 때는 아담과 이브를 주의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륜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당시에 예,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시대, 죄가 없는 시대의 경륜인 것이에요. 이것을 에덴의 경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한 3장까지의 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주된 내용을 이제 보면 이 무죄한 인간 이것은 이제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추방으로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한 컷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컷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까지 이제 주로 이 경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에 아담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아담은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몰랐던 것이에요. 죄를 몰랐던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무지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무죄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온 인류의 처음이 됩니다. 무죄의 경륜은 온 인류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이렇게만 보시는데 실제로 교회를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온 인류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구약하면 무조건 이스라엘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쓰신 창세기부터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이 모든 인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아내 이브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에 대한 전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람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에게 너가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씀 주신 적 없어요? 너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한테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땅에 번성하라.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에게 이러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 이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과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즉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영화라는 그 제가 영화를 찍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 예 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이것이 처음 세상에 존재한 그러한 그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해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또 한 명 늘었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주연급 조연이죠.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러한 그 가져야 되는 이러한 그 순종과 이 사랑과의 이런 관계를 이제 깨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즉 인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통해서 땅을 이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틈 안으로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뱀으로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이사야서 14장의 내용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사탄에 대한 언급이 바로 물론 삽입 구절로 들어갔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아담과 이브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셨던 이 첫 번째 경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것을 실패로 가게 한 것은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우리 육신 안에 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는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죄의 경륜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제일 먼저는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이라는 존재, 이 이브라는 존재, 죄가 없는, 이들은 죄를 몰랐어요. 죄가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첫 번째 계획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예수님을 이제 계획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 이 무죄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무죄한 인간, 예, 이 무죄한 인간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첫 번째 경륜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원래 무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죄한 상태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가 그 사이를 차지하기 위해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류의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까지 늘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자 하는 이 틈 사이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어리석게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에덴의 경륜, 즉 무죄의 경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은 선악으로 판단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이브는 사실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만 되고 수고해야만 되고 이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죄의 경륜, 에덴의 경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너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바등바등 아등바등 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으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양심에 대한 거를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제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예, 양심으로 하면 또 한 15분 정도 갈 것 같으니까. 예. 제가 하여튼 좀 사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쉽게 왜냐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쉽지만 어떤 분들한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나눌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좀 더 보다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올바르게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경륜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구약이 나눠진 것처럼 또 그 시대와 그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요거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좀 더 보다 더 잘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